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9장 47절 48절 말씀 함께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그 마을에 변론하는 것을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그것을 정확히 이해 못한 제자들은 이해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거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쨌건 그러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47절로 48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지금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론하는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뭐 너무도 잘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훈을 베푸십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명예나 지위가 예수께 완전히 종속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따로 드러날 수 없으며 모든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에 돌려져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어린아이, 실제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겸손함과 그 신뢰를 갖춘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언어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나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히 구는 것보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에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의 삶의 태도이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남을 섬길 줄 알고 남을 위해 살 줄 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9절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그가 자기들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그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 수 있는 제한된 자격을 가졌다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십시오. 아울러서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자기들의 실패에 대한 열등의식이 여러분 작용하지 않았겠어요? 한편 그 익명의 귀신 추방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익명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귀신 추방하는 그 추방자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의 그 어떤 참경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고 그가 확신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행위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한 것임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행하는 일의 내용과 지향점이 중요함을 여기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아나레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본절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시키는 그분의 사역의 완성이 바로 승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으로서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한편 본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음을 우리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시고 공공연히 자신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등 매우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고통의 쓴 잔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수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곧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면은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게 직선 코스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불화와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길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했다고요. 그래서 피해가고 돌아가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순례객들은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베레아 지방을 지나 다니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그 당시에는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었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중앙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따로 지어서 이것을 자기들의 중앙성소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들은 예수께서 머무는 것을 허락지 않게 되는 것이죠. 54절 56절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이게 지어주시게 되는데 그 까닭은 본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성격이 급하고 뭐 아주 그냥 괄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한편 저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미용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의 명을 받은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엘리야를 모욕하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사른 사건을 우리로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하셨지만 이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 믿음은 언사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과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언행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저들을 꾸짖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서 좀 더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내용 조금 좀 살펴봤으면 해요.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가시려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려 예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 아,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에게 내려서 멸하게 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셨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찬양 전에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9장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저는 조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 57절에서 누가는 혹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그 특정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타내고 있고요. 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서기관은 학식과 재력, 권력에 있어서 유대사회의 최고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은 그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겠다, 그런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제자상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비춰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에 비춰볼 때 아마 이 지원자는 예수님의 권능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조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 많으신 분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아마 상당히 자랑스러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너무 탐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은 자기 부인의 의미를 알고 난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58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암시성이 깊은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 서기관의 의도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권력이나 부,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도리어 여우나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덧붙여 입신양면을 지향하는 출세주의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청을 당하기도 하고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좋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험난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제자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요, 예수님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9절로 가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뭐 가정적이거나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그런 영역 뭐 전반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 장례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뭐 유월절 제사, 할례 시행 이런 것보다도 우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제들도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연고자가 없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일은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대사회의 장례 풍토가 이런 만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명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아주 적절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60절로 가보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절을 보편적인 행위 규범으로 해석하게 되고 주의 일을 위해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절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조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의 문제로서,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하는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1절로 62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종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기 전에 가족과 마지막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뒤이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하건대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중에 가족이 만류를 하고 뭐 간절히 뭐 못 갑니다, 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고 한다면 가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 문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곧 고랑을 내는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곧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삐뚤삐뚤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